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중심으로 말세 때 우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beholder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는 아름다움은 보는 자의 눈에 달렸다라는 말이고요. 무엇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또는 얼만큼 아름다우냐, 그 아름다움의 여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그 사람 나름대로 아름답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10대, 20대 자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좋아하는 최신 팝 뮤직이 그 부모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부모들이 황홀하게 여기는 클래시컬 뮤직이 그 자녀들에게는 즉시 잠이 오게 되는, 잠을 오게 하는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더없이 이건 명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책과 영화 또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 옆 사람은 똑같은 감동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The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각자의 개념이 있고 각자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민이 다 좋아하고 만민이 한꺼번에 다 감동을 받는 그런 풍경이나 그런 작품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모두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취향이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옳은 것을, 정결한 것을, 사랑할 만한 것을,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무엇 하나가 참되다, 무엇 하나가 정결하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는 관점과 좋아하는 취향 등등이 서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옳은 것을, 정결한 것을, 사랑할 만한 것을,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빌립보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묵상의 연속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지향하고 주님을 기뻐하도록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담고 그것으로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4장 4절부터 빌립보서에서 반복되는 기뻐하라라는 주제를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더없이 불편한 말씀이었고 생각하기를 피하던 현실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여러 시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시간에는 6절에서 기도의 네 가지 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네 가지 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깊고 지속적인 대화와 관계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도 이 일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사람을 지킨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증거했는데요. 7절이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대목의 마지막 부분에 평강을 다시 언급하면서 9절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때로는 평강을 잃습니다. 괴로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걱정과 안달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잃지 않아도 되고 또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빙성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바로 감옥 안에서 평강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아, 감옥에 갔다고 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언제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아도 될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서도, 이곳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요나가 처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해저로 가서 바다까지 가서 그곳에 그 어둠 속에 처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점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바울은 더욱 구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특히 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를 주셨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2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이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로기소마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예요. 계산하다, 셈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따지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정확히 따지고 결론이 나온 것을 신뢰하는 그런 사고 행동을 가리킨 겁니다.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사람스럽게 보인다면, 당신이 볼 때 그것이 러블리하게 보인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랑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따져보고 확인해서 정말 그런 것이라면 붙드세요. 품으세요. 이런 의도의 말씀인 것이죠. 이와 같은 6 더하기 2, 이 8가지 단어로서 내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보고 아 이것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마음에 품으라 라고 하신 그 6 더하기 2, 8가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단어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붙잡아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여섯 가지 단어를 조금 보십시다.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또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또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그리고 두 가지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관찰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품으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된 것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진리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어떤 행동, 지혜로운 어떤 정보여서 존경할 만한 것,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 옳은 것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첫 번째 참된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영어로 보면 true하고 right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true하고 just 이렇게 의로운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차이인가 하면 첫 번째 참되다는 것은 그 어떤 진리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옳은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하자면, 두 번째 옳은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진리가 실천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바른 것을 내가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그것이 이 세 번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있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just, 의로운 것,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롭다는 것은 진리를 실천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정결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결한 것은 때묻지 않고 깨끗하다, 결백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정결한 것을 마음에 품으라.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 또는 사랑할 만한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하면 lovely입니다. lovely.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옳고 바르다가 아니라 나의 지성만이 아니라 감성까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나의 사랑이 간다. 나의 지적인 동의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동의가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에 비춰진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은 한마디로 모범이 되는 것, 이건 참 모범이 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여섯 가지의 의미는 이 단어 하나하나와 반대되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실효도 없는, 조금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참된 것,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서 이것이 그렇다면 마음에 품어라, 이것을 지향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첫 번째로 참된 것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그런 진실된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다, 존경스럽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이, 조금에도 비난의 어떤 여부가 없이 존경이 간다, 이런 의미의 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간직하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옳은 것, 의로운 것은 그 안에 불의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이 티끌만큼도 없이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옳은 것,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간직하라. 네 번째 정결하다라는 것은 때묻지 않고 깨끗한 거죠. 근데 그냥 비교적 깨끗한 게 아니라 정말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거예요. 티와 흠이 전혀 없는 그 정결한 것, 이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그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은 미움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 조금도 미운 모습이 없고 덜된 모습이 없이 온전히 사랑스러움, 나의 지적인 동의와 감성적인 동의가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아무것도 나를 거리낌 얻도록 하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움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은 남에게 누를 끼치거나 패를 입히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고 온전히 모범이 되는 모습, 그것 자체 어느 하자가 없는 거예요. 모범스러운 모습,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그 성경에서 사용하신 대로 정의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보고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을 때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의 작품이나 사람들의 업적,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구나. 결국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업적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리스트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시편 19편을 보시면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중 성경 공부 때도 최근에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안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가 다 보이면서 그것을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에 내가 그동안 찾던 것이 있구나. 완전한 것,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들이 여기 있구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적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시편 기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다가 그 기쁨이 잠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시고 티끌없이 청결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수많은 흠과 오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모난 면들이 더욱더 노출이 됩니다. 비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시편 19편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까지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특별한 모습, 훌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교적 내가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교할 때도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비교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편 기자의 맨 마지막 말씀이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14절에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제가 교제하는 중에 저의 말뿐 아니라 저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잠깐이라도 짧더라도 읽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이 상대주의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절대적인 잣대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접하지 않는다면, 시시때때로 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율법주의자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비교적 경건하지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뭐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지만 예, 그러니까 비교적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판하고 내가 괜히 우쭐해서 내가 괜히 목에 힘을 주면서 더 높아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이런 교만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이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회개가 오히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진리가 아니라 진리와 거짓에 엉켜서 살고 있고 또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아름답고 추한 것이 뒤엉켜 내가 그 안에 휘말려서 살고 있는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이 여섯 가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여섯 가지 성질에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을 주신 분이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은 할 생각도 추구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친구를 위해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우리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편한 암체어에 앉아서 편한 그 의자에 앉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그분은 그것을 행하시려고 손끝 하나 올리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지시하시기 전에 앞서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신 마음과 그분이 행하신 인생의 업적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거짓된 면을 찾아볼 수 없이 참되고 진실된 분이십니다. 지혜롭고 존경이 가는 분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좀 아니다, 좀 덜된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그 여섯 번째 중에 두 번째 단어처럼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옳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하시고 죽기까지 실천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때가 묻지 않고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그 흠 없는 화목제물, 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기쁨을 일으키는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사랑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러블리한 분이세요. 한국에서 그 러블리라는 단어가 들어가가지고 러블리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러블리 예쁘고 귀엽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겉모습만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속속들이 사랑이 가는 분,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러블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난받으실 이유가 없이 오직 우리가 칭찬하고 드높일 분이십니다. 모든 모습에 대해서, 주님의 행적을 보면 모든 모습에 대해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 지불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그분의 몸을 바쳐서 우리 대신 지불해 주신 대속자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제물이시구나. 짐승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그 짐승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가 잡아서 바친 것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것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나와 너무도 다른 그분이, 나와 너무도 달리 온전하시고 나와 너무도 달리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 큰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놓고 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러블리한 분, 더욱더 사랑이 가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18장 그 초반에 6절에 가서 항상 이렇게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실 것을 아시고 성찬을 나누신 후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그런 은밀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그 늦은 시각에 거기 홀로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측근들만 데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론 유다를 통해 대제사장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부하들을 불러서 예수를 조용히 체포할 수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갑니다. 수십 명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이었습니다. 무기로 무장된 모습이에요. 반면에 예수님 측은 주님과 주님 옆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열한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무기 없이 모두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찾아 주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가 나다 라고 대답하시는 순간 성경은 그들이, 그 군중들이 모두 뒷걸음질을 치더니 땅에 넘어졌다고 증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약하게 홀로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나자빠질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넘어뜨리신 것도 아니고 그곳을 긴장의 분위기로 몰고 갔던 것 또한 주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마치 조직 폭력배들처럼 무기를 들고 우우 몰려온 그들이 지금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려면 주님이 넘어지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아닌 그들이 말씀 한마디에 갑자기 하나같이 뒷걸음질 치더니 땅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넘어뜨렸을까? 이걸 생각을 하느라고 늘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무엇이 넘어뜨렸을까?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특히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거짓없이 참되심, 잘못없이 경건하심, 불의 없이 의로우심, 허물없이 정결하심, 미움 없이 사랑스러우심, 실수 없이 모범되심이 그 무장한 군중들을 넘어뜨린 주님의 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아직도 멋지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의 성화가 진행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늘에 들어간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큼 진리가 거짓을 끝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없고요, 주님만큼 의롭고 정결함의 힘이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크고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외모를 예고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라는 것인데, 평범하게 표현을 하자면 키를 봐도, 외모를 봐도, 얼굴을 봐도, 또 몸의 비율을 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 100명을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분이라고 골라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출한 면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십만 명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외모를 보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늘까지 주님에게 이끌려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의 수는 성경 표현대로 바닷가 모래알처럼 인간이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릴 때 6 플러스 2, 6 더하기 2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가지 성품 뒤에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 8절을 보시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 있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의와 도덕의 모든 기준을 따지고 봤을 때 전혀 하자가 없다, 전혀 하자가 없다, 드높일 만하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 기림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찬양하기 마땅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학자 고든 피 박사께서는 이 부분의 문법을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참 그렇구나라고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여섯 가지 성품을 먼저 나열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또 추가를 하는데 문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 문법으로도 무엇에든지 무엇,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문법이 바뀌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결국 그 6 더하기 2를 보면은 아, 그 끝에 두 가지가 여섯 가지를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주석책들을 많이 대했어요. 그런데 그 골든 피 박사께서는 아, 문법상 그렇지 않다, 문법상 이 뒤에 두 가지는 앞에 여섯 가지를 종합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여섯 가지의 경우가 과연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간직할 만한 것인지 평가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일인가? 오늘 본문의 용어를 쓰자면,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의와 도덕적인 면에서 전혀 하자가 없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드높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 일이 일어난 것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끝에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이것이 정말 진실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참 굉장히 훌륭한 연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 중에 다수가 아닌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 정의가 굉장히 크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는 이미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소수된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들을 위한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소수 민족에 대한 그런 배려와 사회 정의를 우리가 판단해보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배려와 사회 정의를 판단해보고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 정의를 판단해봤을 때 그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의로운 결정인가, 정말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정말 드높일 수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점들이 많은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하지만 애매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 이슈들을 외면할 수는 없죠. 오늘 받은 이 여섯 가지 플러스 두 가지를 놓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진실된 것인가? 정말 의로운 정의 구현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따지자면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의 이슈들이 많은 오늘날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붙잡을 걸 붙잡고 버릴 걸 버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애매하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물의 노예가 된 사람,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 잘못된 사회 이념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또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의 착취를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더없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결박됐던 사람들이 풀려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지함에 묶여있고 자만에 묶여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못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 그분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 광경을 눈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을 박았다고 한 것도 결국 그 출처와 그 기초가 이 세상의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할 말은 The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그런 것이 옆 사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피차 일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표준이 있습니다. 곧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것은 절대적인 표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거짓없이 참된 진리, 잘못 없이 경건한 성품, 불의 없이 의로운 행동, 또 허물 없이 정결한 마음, 미움 없이 사랑스러운 모습, 또 실수 없이 모범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빛을 반영하는 이 사회의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세 때 저희들이 기쁨을 유지하고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다양한 방면으로 증거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여섯 가지와 두 가지의 그 기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곧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고 또 이 땅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행적임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날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가깝게 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 현대시대에서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무엇이 사랑스러운 것인지 평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해 주님,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뿐 아니라 사랑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가고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